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신사합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아마 남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억압을 당했었습니다. 딱 그것의 두 배죠. 36년간 억압을 당했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70년간 이들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응어려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70년. 무엇보다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에서 살아왔는데 그 문화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훼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붕괴가 되었고 기명들, 성전 안에 있던 여호와를 섬기던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은 지옥의 뗄감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들을 여기고 있었죠.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아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훼파가 되다니,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일본 깡패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모 민비가 시해를 당했던 생각만 해도 분노가 솟아올라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폐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이 그 근거가 뿌리채 사라져버리는 이런 비참함을 당했으니까 그들의 상실함과 공허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아담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버림받은 마음, 공허함. 이런 그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악착같이 삽니다. 두고 보라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라고. 그래서 악착같이 살면서 출세를 하죠. 나 어떻습니까?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긴 그 공허함은요, 출세를 가지고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메워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그 고통 노예 생활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으실 때는 회개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기 시작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회개를 해도 바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은 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70년을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회복을 명령하신 것이죠. 버림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따뜻한 사랑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버림받은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이제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너가 사르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이제 네가 물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기록을 해놓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지 아니하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넙죽받아 먹을 그때에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이 말씀이 곧 나를 다스려주시고 역사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에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4절 말씀인데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사랑했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실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언제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어도 저 칭찬 속에 다른 어떤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포로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짐승과도 못한 존재들이죠. 생사를 주인이 딱 쥐고 있습니다. 짓밟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죽여도 말을 못하는 것이 이 노예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70년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와서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동안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뭐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공허함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이 마음속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듭니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요, 게임 끝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나도 나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죠. 이 자존감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분류해버립니까? 우등한 자, 열등한 자,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유능한 자, 무능한 자,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혹시 대학에 떨어진 학생도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 그 길을 반드시 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습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그렇게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구원해 낸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우등한 자, 열등한 자 그렇게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대하는 것, 이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잘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던 사람들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가레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여러분, 이 12명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우두머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최고 리더급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이끌고 나오실 때에 그 오합지졸 아닙니까?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신분, 노예 의식이 가슴 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오합지졸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분해 내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들 중에서도 각 지파의 두령들이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을 어떻게 인정을 하시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장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군,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딱 둘러보고 온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메뚜기 정신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군대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의 정신으로 투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보니까 3미터 정도 되는 골리앗을 보니까 그들 앞에 나는 메뚜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메뚜기 아닙니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 보십시오 메뚜기 아닙니까? 이런 메뚜기 정신 겸손 아닙니다. 이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불신을 가지고 살면은 메뚜기처럼 쫓겨다니고 두려워하고 공허함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는 존재로 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회복을 명령하셨죠. 왜 우리를 회복을 시키십니까?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요. 그냥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키시죠. 돌아오도록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죠.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즉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 430년간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셨던 것이 바로 예배였고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셨던 것이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들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회복이 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사장은 제대로 된 사장의 자리, 목사의 자리,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있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창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딱 두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거짓 없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리고 거짓 없는 모습으로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앉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셔서 그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죠.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 마음의 터치를 받는 그 사람 예배가 살아날 때에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면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키가 된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방해합니다. 예배 시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졸게 만들고, 그리고 엉뚱한 생각 들게 만들고, 예배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다른 일이 생겨지게 만들고. 우리 성도 가운데 세 가족 한 분이요, 예배 나오셔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직접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보약을 먹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목사님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면 너무 좋은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꾸만 힘든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 내가 교회를 가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예배를 드려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그 사탄이 자꾸만 보이지 않냐는 곳에서 그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면 그 놈들도 다 도망갑니다. 뜻을 세워야 되는데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방이 다 죄악들이었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처럼 제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곳에 제 몸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딱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국가가 바뀌고 정변이 일어나고 왕족이 바뀌었죠. 왕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는 국무총리로서 건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도 뜻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1년이 몇 주가 됩니까? 52주죠. 52주면 주일이 몇 번입니까? 52번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뜻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52주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주일에 뭐 있다고 빠지고, 뭐 있다고 빠지고, 결혼식이 있다고 빠지고, 동창회 있다고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고,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 한 주 빠지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결산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시는데 너 그리 쉬고 싶나 그럽니다. 너 그리 쉬고 싶나, 내가 쉬게 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간 푹 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52주만큼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주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뜻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그 마음을, 사실 저도 뜻을 세웠지만 다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52주 빠짐없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또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갓난 애기 때부터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딱 한 번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그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배가 너무 아파서 그 꼬맹이가 2킬로 되는 그 거리를 교회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그날 혼자 남아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다 교회 가고 저 혼자 남아서 햇빛이 내려지는 그 평상에 배를 깔고 엎드려가지고 저 사천공항 비행기 날아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엎드려 있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어제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를 했냐면요, 사실 그때 그 교회를 2km를 걸어가지 못할 정도만큼 배가 아프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배가 그렇게 많이 아팠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날 한번 빠져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진 주일 학교를 빠져보고 싶어서 아버지 어머니께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중고등부 때는요. 주일 저녁만 되면은 제가 그 고등학교 학생이 그 중고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멋진 일을 했죠. 예배도 잘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요 불을 끄고 10여 명이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그때 제가 참 이 찬송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순서도 안 틀립니다. 마지막에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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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하 조그만 방에서 12명을 모아놓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네가 내 동역자다 그러셨던 겁니다. 네가 내 동역자다. 제가 백마부대 군생활을 할 때는요 제가 군에 가면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겠습니다. 근데 팀 스피릿 훈련을 할 때는요 그 나와서 주일도 없었습니다. 주일도 행군하면서 계속 행군하면서 훈련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못 드리죠.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행군하면서 걸어가면서 혼자서 흥얼거리면서 찬송하고 외우고 있던 성경 말씀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아주셨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네가 내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얘기를 여기까지 인도를 해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죠. 그럼 우리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사무엘이 이렇게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사무엘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끝나자마자 하늘문을 여시고 번개와 뇌성을 내리치시면서 적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세웠던 비석이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무슨 승리입니까? 예배의 승리입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죠.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악을 행해도 잘 돼, 정직하지 못해도 잘 돼. 왜? 하나님이 안 보셔.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눈먼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고 저는 것을 가지고 오고 병든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린다고 가지고 오는데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너희 총독에게 병든 거 저는 거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은 받겠느냐? 차라리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를 400년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제사가 엉망이 되어가도 아무도 제사장들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주는 제사장이 아무도 없었어요.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께서 아무도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400년간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피가 흘러넘치는 곳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시대 모습이죠. 엘리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죠.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 그거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와서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엘리 대제사장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고 두 제사장은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죽었던 유력교회를 보십시오. 2013년도 기준에서 10년 동안 사라져버린 교회가 네덜란드에서만 1067개 교회, 가톨릭 교회입니다. 개신교회 700교회 사라졌습니다. 영국엔 550교회가 사라졌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한국 교회도 반드시 그 길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통탄해 하시면서 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망해져 갑니다. 예배가 죽으면 그렇게 되어 간다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 남진도에 모여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각 방에 숨어 있습니까? 그곳에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 곳에 가서 엉뚱한 거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요 그때는 여러분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중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중직은 다르게 보십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수요 예배 안 드립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에서부터 주일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우리 다시 모이자 그래서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까지 기다린 것이 너무 길어서 금요일 저녁에 또 모여서 금요 7화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그렇게 유혹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 바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새벽 예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유혹이 더 많죠. 근데 왜 정신을 안 차리고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335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거 아멘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요. 정말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오를 하시고 한번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52주 주일만큼은 꼭 빠지지 않겠다. 중직자분들은요 일주일에 적어도 새벽 예배는 내가 새벽 예배에 몇 분만큼은 참석을 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수요 예배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세일 예배는 반드시 참석을 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한번 내리시고 예배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살고 범사가 살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놀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세우셔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